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 마음속에 다니엘서가 있어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주부에는 19절로 나와 있는데요.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0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주시사 이 말씀에 담겨있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마가복음을 잠시 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이제 설교했는데요. 그 얘기부터 다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표했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셨던 열매를 먹고 죄를 범하자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음의 그림자가 이후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에게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죽음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결코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죽음은 단지 몸의 죽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초두에 있는 내용들을 설교하면서 지난 시간에 죽음의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렸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쓰면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끌어들인 후에 생명이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이란 사람들의 빛이라. 창세기 1장 3절에 따르면 빛은 말씀이신 성자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천지가 혼돈했고 형태나 질서가 없었고 공허했었고 비어있었고 어둠만 있었는데 이 창조된 빛이 있게 되자 질서가 나타났고 존재가 생겨났습니다. 이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물질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생명체를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빛이 영혼을 가진 사람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사람 안에 있는 이 빛은 하나님다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 그리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이 사람의 참 생명입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을 때 빛이 사라졌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문제는 바로 이 죽음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완전히 고장나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런 물건, 뭐 세탁기나 혹은 뭐 냉장고, 자동차 이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빛을 잃었고 참 생명을 잃었습니다. 정말 죽었습니다. 신자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움직인다고 해서 아, 괜찮구나 여기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온전한 생명을 가지셨고 빛 그 자체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취하셔서 사람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사람들이 다시 빛이 될 수 있는, 살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창세전에 작정하신 사람들, 믿음으로 그분께 나와 그분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된 사람들에게 분명 생명을 줍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3장에 나타나는 마지막 때, 즉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연장되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종말은 구약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메시아가 오는 때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지고 무덤과 같은 세상에 생명이 드러납니다. 바로 그때가 종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빛, 더 많은 생명이 일하는 때가 바로 종말입니다. 더 많은 빛, 더 많은 생명,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스스로 가늠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가 훨씬 더 영광된 존재입니다. 오늘 그거를 좀 강조해 드리려고 해요. 말세에 소금이 넘쳐나고 다툼과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앞에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8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또 세상의 권세자들에 의해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 교회를 괴롭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그 상황은 빛이 어둠에 비치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말했는데요. 아주 그 말씀처럼 어둠이자 죽음인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생명된 교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만 우리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게 아니고요. 세상도 우리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세상도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어지고 있는 오늘 본문 주님의 가르침도 이러한 종말의 모습을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더 보충하고 있어서 오늘 내용을 통하여서 더 종말의 때를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를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난 것을 보거든. 나타난다는 뜻이죠. 이 말씀은 실은 그 다니엘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마음속에 다니엘서가 가득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동일한 그 가르침을 마태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아예 주님께서 다니엘서를 언급하신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은 다니엘서의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끌고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이 종말을 가리키고 있고 종말의 중심에 계신 참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 수 있겠죠. 오늘 주님의 이 언급, 주님께 왜 이 말씀 하시는지를 좀 깊이 이해하려면,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어지는 말씀은 이걸 굉장히 두렵다, 그래서 보면은 속히 떠나야 한다, 이로부터 도망해야 된다, 아주 황급하게 도망가야 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대단히 위험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는데요. 오늘 주님의 그 교훈을 좀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다니엘서의 내용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이제 9장 이제 이하부터 몇몇 말씀들을 주님께서 다 종합해서 오늘 본문을 이제 이끌어내고 계신 것인데요. 먼저 다니엘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다니엘서를 잠깐 이제 본문을 보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영웅적인 이야기잖아요. 그게 다니엘서 초반부, 중반부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온지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다니엘서에서 사실 가장 무게 있는 그 내용은 뒷부분에 있는, 중반부 뒷부분에 나오는 그 예언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다니엘은 그 남유다가 망할 때쯤에 그 여호야김 왕 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처음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거의 함락시키거든요. 그리고 많은 이제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그때 이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평생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죠.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이제 그 후에 시드기야 왕 때 망하잖아요. 망한 이후까지 계속 바벨론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었고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됐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거나 혹은 사방으로 흩어지거나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또 끌려와서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참담한 상황을 다니엘이 바라보면서 기도하죠.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거든요. 성경에 많은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 중에서도 우리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지금의 이 비참한 상황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임을,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쭉 차곡차곡 쌓여왔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켜켜이 죄를 쌓았던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남유다가 망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의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16절을 보시죠. 9장 16절, 길지만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미니이다. 아멘. 이런 기도는 우리가 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의 정수라고 여겨지는데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능력을 정말 처절히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인가를 생각했을 때 전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인자함을 붙들고 16절, 18절 말씀이 절정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사실 여기에 복음의 원리가 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기도를 다니엘이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참 선한 기도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24절을 보시죠. 또 길지만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래와 예순두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힘줄임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먼저 24절에 보시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응답이 주어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사실은 확장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보면 우리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보다 명확하고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허물이 그친다. 죄가 끝난다. 죄악이 용서된다.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이 모든 내용들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때로는 율법으로 의식으로 여러 가지 교훈으로 한 역사 그 자체로 실은 다 말씀하셨던 바이지만 보다 명쾌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는 무렵에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의 대상의 전체가 아니었고 실은 온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바로 이런 일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이런 일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셨던 나라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그 일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메시아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끝장났잖아요.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니다. 너의 기도대로 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고 나의 인자와 자비는 결코 멈춰지지 않는다. 나의 원래부터의 의도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민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 이제 그 계획이 이스라엘의 실패로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만 보더라도 참 마음에 참 감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제가 우리가 생각보다 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의 우리가 이 말씀이 주어진 게 지금부터 적어도 한 뭐 2500년 전이거든요. 2500년 전. 말이 2500년인지 우리는 100년만 지나도 너무나 먼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 역사 현장도 사실 우리와는 거리가 먼 나라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언어도 그렇고 역사적 상황도 그렇고요.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마 이 말씀으로 다니엘은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와 기쁨은 우리의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다니엘을 많이 흠모하잖아요. 다니엘을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그런 놀라운 모습, 영광, 하나님께서 대우하신 그 높은 대우, 그것은 사실은 우리도 같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끝장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한 의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완전한 의를 갖춘 자로 다시 새롭게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다니엘과 한 인물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원대한 뜻을 알리셨고 이것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2500년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징검다리로 놔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이 전달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하게 성경을 펼치고 또 어디 가면 다 교회가 다 있고 하니까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너무나 기적적인 일입니다. 어쩌면 지구 다른 곳에는요 이 말씀은 전혀 듣지 못한, 듣기 어려운 곳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누리는 기적을 아직 못 누리는 그런 곳이 있을지 모른단 말이죠. 제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그 믿음의 기쁨을, 교회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이 말씀을 듣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고 큰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아주 복잡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 이제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70일에, 이제 일에는 이제 주죠. 한 주죠. 70일에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시간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알리셨습니다. 이 70일에 오늘 그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에 제가 다니엘서를 설교를 했더라고요. 막 기억을 떠올려보고 제가 설교했던 그 내용을 다시 찾아보니까 장황하게 아주 제 나름대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이 부분을 한 주 설교를 잡아서 설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그 상징적인 수가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여긴 잠시 보겠지만 여기 나오는 일들과 이 숫자들이 잘 안 맞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역사의 그 시간대하고 이 상징적인 수가 잘 들어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3년 전보다 제가 좀 더 배우게 된 것도 있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오늘 집에 가지 말고 아니죠 오늘 좀 집에 늦게 가시고 한번 살펴봅시다 하고 싶지만 다음 이제 기회로 미루고요. 오늘은 이전만 짚고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이제 의도는 지금 이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가 서서 이제 죄가 극복되어지는 그 일 이전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70일의 중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5절에 나오는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서야 메시아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69일에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에가 남은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일단 상징적인 수임을 이제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이제 구체적인 역사와 이제 이어진 역사와 접목해서 실은 그 다니엘서 11장에 넘어가게 되면 10장에서 다니엘 환상을 보고 11장에서 그 환상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그 11장에 남방왕과 북방왕의 긴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많은 이제 역사학자들은 또 성경 연구가들은 아마도 이제 그 남방왕 북방왕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제 헬라가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당시 세계를 제패하거든요. 헬라 제국이. 그런데 헬라 제국을 일으켰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일찍 죽죠. 그리고 그의 네 신하가 혹은 뭐 다섯 신하라고 하긴 하는데 그 신하들이 그 알렉산더가 일으켰던 대제국을 네 조각으로 나누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 제국인데요. 그 헬라 제국 가운데 네, 남방, 애굽을 중심으로 한 이제 혼이 톨레미 왕조라고 하죠. 프톨레미 왕조라고도 하긴 하는데요. 이 남방 왕조가 있고 북방 왕조, 셀류키드 왕조, 셀류쿠스 왕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지금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왕조가 있습니다. 북방 왕조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북방 왕조와 남방 왕조의 긴 전투가 우리가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톨레미 왕조와 그리고 셀류키드 왕조의 그 역사, 그 다툼하고 아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과 맞춰서 이해하려는 그런 해석이 주된 해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오늘 보고 있는 이 70일의 상징적인 숫자하고 맞추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아주 딱 떨어지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메시아가 오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막바지, 종말이죠. 끝부분에 있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암시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27절 다시 9장으로 넘어오시면 9장 27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26절 중반부에 있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27절로 넘어가시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니까 종말의 때 활동한다는 뜻이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라.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험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이 오늘 주님께서 장차 멸망의 것이 선 것을 보게 되거든 이라는 말씀을 하게 되시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예언을 상기시키면서 다니엘의 말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던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리고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그 마지막 때죠. 마지막 한 이래로 상징되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끝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 역사의 그런 흐름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다니엘의 예언 그대로, 다니엘이 들었던 그 사실 그대로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의 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죄를 이기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완전한 의를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와중 가운데 그것을 대적하는, 분명히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하는, 제사와 예물을 폐지하는 것이니까요.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런 한 세력이, 어쩌면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예고했고, 주님께서 그 다니엘의 예고를 그대로 가시다가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 바로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매우 정교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와서 우리가 감격을 받는 것처럼, 아, 우리가 대충 구원을 받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구원이 뭐 우연한 일이라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선이 자연 종교,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이러저러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되어지고 있는 그런 구원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동시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처럼 바로 그러한 때, 지금이 제가 강조해드린 것처럼 여전히 종말의 연장이잖아요. 이때에 이러한 대적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그런 방해하려는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종말의 세계가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럴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자가 어떤 존재인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찾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서 11장이 그 헬라 왕조와 굉장히 잘 맞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이 그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한 왕의 백성을 이제 많은 경우는 그 북방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셀리쿠스 3세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뭐 이제 셀리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불리기도 하죠. 주님 오시기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통치하면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했었던, 박해했었던 이제 그런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서 11장에 이제 그로 예상 추측되어지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11장 16절을 보시면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영화로운 땅은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고 또 쭉 이제 사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이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 반대로 말하면 그가 핍박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못하러 핍박하고 있는데 그 명령을 이제 따르는 자에 대해서는 호의를 베풀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상 그가 신과 같은 그런 행세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니엘서 11장도 구체적으로 살필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것도 제가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설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긴 하네요. 근데 어찌됐건 이 역사적 정황을 보면서 실제로 존재했었던 셀루키드 3세 에피파네스로 보는 이제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로마 제국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학자들도 있죠. 그런데 11장 36절 보십시오. 예, 동일한 내용이 이어지는데 11장 36절 보시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라고 하여서 아까 보았던 그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날 한 왕의 백성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역사로서 지금 계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구체적인 역사에 이 말씀들을 그대로 이제 접목하는 것, 해석해 보려는 것, 이것도 중요한 연구가 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간대가 잘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일어나는 것과 이 이제 70일에 대한 그런 시간대가 잘 맞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일이 이제 그 성전이 그 구장으로 이제 가보시면 볼까요? 9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깨달아 알지니라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 두 이레가 지날 것이오.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 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라고 해 있어서 이 내용을 흘러가게 되면 사실은 주님 오시기 100여 년 전의 인물이었던 에피파네스에게 그대로 접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냥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데 쭉 가게 되면 이 인물은 성전 중건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일어난 후에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점도 고려해서 로마 제국의 세력,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로마 세력으로 보는 그런 이해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 역사가 이렇게 희미하게 마치 그림자처럼 어떤 역사의 한 유사한 인물들을 비추고 있고 그럴 만한 긍정할 만한 그런 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 제국의 통치자도 어느 정도 들어맞고 사실 로마 제국의 통치자도 어느 정도 들어맞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 이제 7장부터 쭉 이어지는 뭐 네 짐승의 환상이라든가 잘 아시죠? 그 짐승의 환상이 가리키고 있는 대제국들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바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그런 대제국들의 환상 그 제국들의 성격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고 지배하시며 오히려 교회를 지키시고 복주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이런 오늘 주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이 멸망받을 가증한 것, 가증한 세력 혹은 가증한 사람 이 부류는 역사 속에 딱 등장했던 한 구체적인 대상이라기보다는 이 종말의 때에 계속 연속해서 나타나게 될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류들을 사실은 암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헬라 제국의 통치자라든가 혹은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을 포함한 그 뒤에 오늘까지 이어지는 역사 가운데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면서 이들을 그림자 삼아 이러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서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들이 바로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교회를 박해하기도 하고 이들로 말미암아 난리와 또 전쟁과 다툼의 소식이 들리기도 하고 이들로 말미암아 미혹,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그리스도 행세를 하게 되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 부분이 우리 주님의 교훈 가운데서 강조가 되는데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고 예고하셨고 희미하게 예고하셨고 주님께서 그 예고대로 지금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이제 들으면 우리의 삶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혹은 이어지는 우리 주님의 경고를 보면 정말 신속하게 도망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집에 있는 것들을 결코 가질러 가서는 안 되고 밭에서 일하다가 일한 것들도 그냥 두고 와야 될 정도로 왜 우리가 요즘 홍수나 그 산불의 소식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정말 두렵더라고요. 특히 하와이 산불의 영상을 봤는데 뭐 산불이 뭐 차보다 더 빨리 이렇게 번져 내려와서 실제로 그 집으로 뭘 가지러 갔던 분들이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가지러 갔다가 집에 도달하지 못하고 바닷가로 피신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재난과 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세력인 건데 이런 세력이 우리 주변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이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평화로운 시기, 이런 핍박이 덜한 시기다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또 은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다른 쪽에서는 때로는 이슬람이, 때로는 다른 여타 종교가 혹은 어떤 불법적인 정치 세력이 이러한 오늘 주님께서 경고하신 그런 멸망의 자리에 서 있는 가증한 존재로서의 역할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것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런 역할하는 존재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어쩌면 뭐 100여 년 전에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뭐 그런 세력이 혹은 그 이전에 사실은 우리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바로 이 멸망의 자리에 서 있는 이 대상이 바로 이 존재다라고 여겼던 그런 교황주의자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거짓된 교리로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런 교황주의자들 또 그 전에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초대교회 시대 때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었던 로마의 핍박들 이런 모든 그런 역사들은 사실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황급히 피해야 될 대상들이 역사 속에 계속 상존하고 있었음을 계속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지역에는 그런 대상들이 없는 것뿐이죠. 그러나 역사가 언제 급변할지 모릅니다. 불과 100년 전에 세계가 온 세계가 전쟁에 휘말렸었거든요. 핵폭탄이 터지고 그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조심스럽지만 사실은 오늘 주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거짓된 그런 가르침으로 마치 그리스도 행세를 하며 구원자 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호도했다. 사람들을 규합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다른 세력들을 적대화하고 유대인들을 막 다 미움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수용소에 보내서 수백만 명을 죽여버리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런 많은 그런 민족들을 괴롭혔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나치 세력이라든가 이런 이제 대상들이 사실 1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언제 세계가 다시 그러한 시기로 들어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세계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 그냥 아무 일도 없겠지 이렇게 마음 놓고 있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우리 마음이 이런 말씀으로 무장하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어떻게 보면 작은 대상들 실제 우리의 목숨을 뺏어가진 않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다 가져가진 않지만 우리의 몸을 심히 괴롭히진 않지만 작은 모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만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작은 규모라고 할지라도 좀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대상들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세상에 그런 믿지 않는 믿음 없는 그런 권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아 그냥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펼치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주님의 교훈의 핵심은 다시 오늘 마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오늘 주님의 교훈의 핵심은 사실은 무서워해서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다시 마가복음 13장으로 돌아오시면 19절에 환난의 날이 되겠다. 분명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3장 19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우리 이 말씀은 잘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들을 이들로 말미암은 괴로움들을 주님께서 그냥 좀 줄여주셨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죄를 극복한 존재로서 다시 소생한 빛으로서 다시 소생한 생명으로서 이 종말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때에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교훈은 여기에 묶여 있어요. 또 너희가 내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감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견디지 않고요. 그냥 지금은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지금은 말 안 해도 되겠지. 지금은 대충 좀 같이 동조해 주면 되겠지. 저 믿지 않는 자가 저 세상 사람들이 저 세상에 이런 분명히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별로 이제 크지 않고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고 그냥 지금만 넘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점점 익숙해지고 나태해지다 보면 정작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역사가 전환되어서 큰 규모의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과연 그것을 견디겠느냐는 것이죠. 과연 견디겠느냐. 사실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히브리서 말씀 통해서 사실은 유사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견디지 못하고 작은 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작은 것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그분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빛으로서 생명으로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정작 큰 상황이 닥치면 우리가 과연 그 큰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 수 있겠는가? 그들과 다툴 수 있겠는가? 이들은 분명 피해야 되는 대상, 함께할 수 없는 대상이나 이들이 우리를 붙들었을 때, 이들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견딜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면에서 지금의 이런 평화로운 시기가 사실은 더 영적으로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혜로운 것은 이런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만만한 세상이 아니구나.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구나. 그리고 지금 있는 작은 세력들, 이 세력들을 내가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받아주고 그들과 동조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 내가 과연 믿음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견딜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경계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정말 큰 시험의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맺을지는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예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바입니다. 그런데 그 작정하신 분이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정과 작정을 오독해서 그것을 헛되게 붙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자리가 신자의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예정되었으니 이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고 늘 경계하며 주의하며 지금의 작은 싸움을 싸워가는 자, 빛과 생명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전면에 내세우는 자, 그것이 그리스도의 것임을 자랑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일깨워주시는 교훈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이 빛은요, 창세기에 보면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가장 최초로 창조하신, 어쩌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의미 있게 하는, 다시 말하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이 빛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더라도 무방한 너무나 큰 존재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빛 때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빛 때문요, 영혼이 종속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보화롭게 여기시는, 만족하시는 대상이에요. 그 빛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참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께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일을 해가실 때 여러분은 진정한 빛이고 생명이시거든요. 그 싸움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을 방해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력은 하나님의 제어권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고 오히려 더욱더 확고하게 그 싸움을 쌓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지금 그 싸움을 싸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격려가, 이 동려가 여러분께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한 주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해야 될 것들, 학교에서 해야 될 과제, 이제 곧 계약하고 뭐 만나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끊임없이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매주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주 가운데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서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늘 고심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성격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혹은 또는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동일한 모습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도 먹고 마시고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동일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 와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해야 됩니다. 대화할 때도, 작업을 할 때도, 우리의 결과물은 그 작업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돈이나 물질이나 어떤 권세나 명예가 아니고 그 작업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정직함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진리와 참된 지식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추구의 대상인 것이에요. 이 세상의 세력들이 혹은 어떤 사람이 그것을 자꾸만 방해할 때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런 자가 일어나면 경계하라, 피하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진저.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실 언급하신 것입니다. 꼭 새겨들어라. 믿는 너희여 결코 잊지 말아라. 이런 자들을 피하라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물질주의가 그런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인본주의가 그런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제작하는 그 어떤 세력도 다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이 동료와 격려를 따라 오늘도 믿음 안에서 견디며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복된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빛으로서, 참된 생명으로서 거듭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만이, 하나님의 약속만이 하나님께 구할 유일한 근거임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에게 확고히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기름 부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이기시고 참된 사죄를 이 땅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의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어졌습니다.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그러나 종말의 때에는 여전히 그것을 대적하는 자, 멸망의 자리에 있을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또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경고를 늘 새겨듣고 세상에 대해서 늘 그저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소극적인 자가 아니라 참된 빛과 소금으로서, 참된 생명으로서 죽은 것 같은 이 세계, 어둠의 이 세계에 늘 힘있게 나아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싸움을 멈추지 않도록, 작은 싸움을 멈추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싸움도 넉넉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자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현장께 온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